제가 보통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까지 마치고 그 집에 가면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 TV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보는데 뭘 보냐면 런닝맨이라는 프로를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매주 보거든요. 매주 보는데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무슨 뭐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면서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배신의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늘 배신하는 사람들, 뭐 사람을 속이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별로 뭐 배신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에피소드에 보면 평소에 절대 속이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속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결같이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느냐. 이런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세상에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배신을 경험해 왔습니다. 기대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어떤 기관과 단체, 뭐 물질,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실망을 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인자를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해설하기를, 사람은 누군가에 이렇게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것이 맞든지 간에 사람이 누군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에 기대서 살아야 하는 것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던 어떤 그런 존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실망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예수에게 실족하는 자, 이런 말씀의 제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조금 이상한 제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조차 실족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이 예수님에게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과연 예수님에게 실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실족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실족시키는 분이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바로 이 묻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봐서 세례요한이 바로 이분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왜 다시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이 분명합니까? 우리가 혹시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세례요한 역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보통 우리가 종려주일 때 많이 읽는 본문을 읽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치며 영접했던 그들이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소리로 부르짖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말 오랫동안 이민족에게 지배를 받았던, 그래서 정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던, 여러 강대국에 계속 이어가면서 이 유대인들은 식민지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지금 예수님 당시로 한다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이루게 하실 왕이 오실 것을 그들은 소원하고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보이셨던 그런 행위를 보면 이 유대인들이 실망하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뭐 아니면 밀란을 일으켜서라든지 로마 군대를 다 축출하고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에게 잡히셨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 정말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해서 그들의 기대가 오히려 배신감으로 변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께 실족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구원은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구원과는 차원의 다른 엄청난 구원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당장의 눈의 욕심에 생각이 멈추고 그리고 잘못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망은 급기야 분노로 변해서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망은 예루살렘의 보통 거민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진다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함받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고 그도 역시 어느 정도 실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듣게 되는 예수님의 소식이 그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십니까? 정말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다시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다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여태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관한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위대하고 지극히 높은 자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유대 땅 마구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분의 삶에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따르긴 했지만 그는 어떠한 정치적인 행보도 의도적으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실족하는 마음에 들기에 충분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을 기다리던 사람이 어떻게 마구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모자라 왕의 길을 전혀 걸으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메시아라고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 때문에 실족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세례 요한도 이런 범주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크고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이렇게 도마가 손짝에 못짝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짝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손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도 만져보게 하시고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과 도마에게 하신 말씀, 뭐 이것을 꼭 세례 요한에게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바로 믿는 믿음,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그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정말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도구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지신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철학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완벽한 신이 어떻게 인간의 굉장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있고 하물며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헬라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길을 택하셨고 그런 길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모습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정말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 예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다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정말 평화롭고 화평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왕이 와서 그들의 모든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왕국을 이뤄서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인간의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성공하고 병고침을 받고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적인 복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병고침, 평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하셔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힘든 병에 걸려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셔서 병을 나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병 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역시 여전히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복과는 좀 다르다. 물론 세상적인 복을 주긴 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고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세상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생의 복은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세상적인 복을 주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와, 목사님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분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아,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복받는구나 라고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계통의 사람들은 목사가 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아, 예수 믿으면 나도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굉장히 소망을 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해도 그분들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해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그것이 과연 맞는 올바른 믿음일까요? 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기도하고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험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을 아마 다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럴 때보다 실족했다면 이곳에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주된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목사님들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내면 다 같이 막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저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 가지 끝에 어떤 기도 제목을 냈냐면 제가 요새 어깨가 좀 아파요. 얼마 전부터 어깨가 좀 아파서 요즘 내가 어깨가 좀 아파요. 그래서 그랬더니 김성찬 감리사님이 거기 참석하셨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병든 자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라고 막 그러시더니 그 참석한 목사님들 다 이렇게 둥그렇게 서라고 그러더니 병을 이렇게 통증이 없어지게 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보니까 좀 팔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 팔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다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세 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나니까 뭐 어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 있으니까 다시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다는 사실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런 병고침의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했고 또 기도응답의 어떤 그런 역사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응답받는다고도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응답은 간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정말 교만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에 응답하시고 어떤 것에 응답하지 않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응답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해야겠죠. 근데 그러다가 혹시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당장 응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 세 번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으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실망했을까요? 마음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실망하는 마음은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실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강하게 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 어떤 문제는 별로 기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실망하고 실족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실족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너무나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정말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실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불만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잘못일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실망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잘못입니까? 당연히 유다의 잘못이죠. 우리는 우리 욕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욕심으로 마음대로 상상해 놓은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욕심이 만들어낸 잘못된 하나님상이 마치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외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데, 성공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당신을 보니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는데 당신이 병에 걸린 거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복도 주기를 원하시고 실제로도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곳에 어떤 분이 출석을 했었냐면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이 출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건축의 문제를 막 하는데 이제 그분 마음속에는 내가 이 교회에 이제 출석하니까 그 공사를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굉장히 마음의 불만을 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으로 한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 새로 교회에 오시는 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점차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돼도 이 믿음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왕이기는 왕이셨을 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오셨고, 또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복 주시는 이로 기대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는 다른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세상적인 복을 주기도 하시고 혹은 주지 않기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규정합니다. 어떤 이름을 딱 붙이면 그 이름에서 그 존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이름을 자꾸 붙이고 싶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이름을 붙여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름을 거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너희가 나를 어떤 틀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소망에 나를 재단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광야길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광야길에서 만든 금송아지는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함께 한다는 확신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면 그것이 금송아지와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욕심 많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시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